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당대 세계복음화의 그 믿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 교회와 개인들에게 덮쳐오는 수많은 문제와 또 환란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중심과 이 믿음 변하지 아니하고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성도로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캐나다 사역과 또 쿠바 사역 피니스 스쿨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남수단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준비하고 있는 중화권 수련회 가운데서도 은혜를 도하시사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합당한 자를 찾으며 이른 양을 찾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더불어 대표적으로 교회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이끌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입니다. 새벽에 계속 로마서를 쭉 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구원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같이 보조 맞추면서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싶어서 로마서를 보게 되었는데 뭐 듣는 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새벽에 한 많이 나오면 뭐 8명, 7명 적게 나면 5명 나와 이렇게 그 사람밖에 저는 없는 걸로 늘 착각을 해요 이제. 근데 어느 수련회 때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뭐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럴 때마다 아 많은 사람 듣고 있구나. 아차 이게 유튜브 올라가지. 야 이거 이거 언어와 뭐 분출을 못해도 아 이게 머리 팔때 가름만은 유지해야겠다. 그리고 뭐 올 때 항상 그 유리를 보고 오거든요 이렇게요. 어떨 때 보니까 이렇게 뭐 안테나처럼 삐치고 새벽에 그런 적이 있는데. 전 그렇습니다. 우리 11장은요 우리 로마서가 이미 중반이 지나서. 우리 9장에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이 9장에 나와요. 10장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구원을 잘 받지 않으니까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향했다. 이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의미의 모든 사람이에요. 11장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그 기둥 같은 큰 장이 있다라면 8장입니다. 8장이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디냐?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그 구원을 이끌고 나갈 것이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견인해 간다는 성도의 견인, 성령의 인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그것을 한 정상이 이제 8장이에요. 8장을 딱 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평지인데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선택을 왜 하셨냐. 항상 기억을 하세요. 이 로마서는 서신서인데 서신서는 한 대상이 있어요. 수신자가 있어요. 로마 지역에 있는 네다섯 개의 교회 혹은 세네 개 교회 큰 개혁 교회가 아니라 숨어 있는 그러나 적지 않은 성도 수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고 그 교회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 가지고 1장, 2장, 3장 내용을 설명을 해요. 1장 내용이 이방인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는 양심으로부터 양심으로 너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 너희는 율법 없이도 망한 존재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내가 계시해놨어. 이것을 핑계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방은 너희가 죄인인 것을 콕 찍어줘요. 이 장에서는 유대는 웃지 마. 할례 받았다고?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너희 그 할례가 율법을 어김을 해서 무할례자가 되는 거 몰라? 너희도 죄인이야.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라고 3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인인 것을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는 책인데 초장이래요. 전반부에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하고 순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말하잖아요. 지금 로마서에서 1장, 2장, 3장에서 죄를 말하고 있어요. 4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은 네가 어떤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너에게 주신 거야.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어떤 개똥 타듯이 막 열심히 해서 타낸 게 아니야. 타내거나 따내거나 쟁취하거나 우리가 성취해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눈 뜨고 태어납니까? 감고 태어납니까? 잊어버렸는데? 감고 태어났네? 예. 네. 동물은요? 사람은 눈 뜨고 태어납니다. 도훈이가 눈 떴던 기억 나네. 눈 새카매가 그렇게 탁 보는 모습. 걔는 내가 안 보이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사람에 대해서 보이면서 엄마!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거다. 그러니까 여겨. 말하면서 로마 4장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5장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가물가물하네,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 이거 믿어야 돼. 뭘? 예수님이 죽으셨어. 너도 함께 죽은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장에 6장인가요? 6장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었어. 부활할 때 너도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너도 산 거야. 하지만 7장, 넌 곤고한 사람이야. 인간에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 8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인도하실 거야. 너를 이끌고 나가서 결과적으로 완성하실 거야. 성령의 인도라는 얘기는요, 아, 인도 맞자. 뭐, 컨디션 말하는 게 아니라, 인도라는 얘기는 딱 붙잡혀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인도예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람바노, 영접하다는요, 붙잡다예요. 강하게 붙잡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딱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8장이고, 9장이 유대인을 어떻게 선택했나? 10장, 모든 사람을 어떻게 선택했는가? 11장에 여기서 비로소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들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목회자가 담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드리기는 하지만 섬기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필요한 이만큼을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시발점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깊은 곳으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먹여봐 한번. 빨리빨리. 컴온. 먹여봐.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눈 나빠도 별거 다 하시잖아요. 할 거 다 하시고.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큰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글자. 저도 이게 요즘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글자가 자꾸 다른 걸 읽어요. 읽다가. 근데 여러분 어떤 교수님은 오늘 돌아가셨어요. 오늘 돌아가셨는데, 돌아간 날까지 뭐 했냐? 큰 돋보기 가지고 연구 논문 보다가, 원서 보다 돌아가신 분도 제가 본 적 있어요. 그분 책을 제가 기증받으러 갔어요. 6만 권 정도를요. 80세 후반이에요. 근데 그 원서를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걸요. 그때 일본어를 읽었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성경 안 읽는다는군요. 왜냐면 교육자가 안 읽기 때문에 성도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정말로 읽으세요. 읽는다는 얘기는 쭉 그냥 읽으면요. 내가 늘 들었던 대로 읽혀, 이게. 나중에는요. 늘 그게 그거 같고 늘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놓지 않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성경을 딱 붙잡고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돕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돈 받았어. 그 내일은 누구 돈 받을 거야? 그 다음 날은요.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바짝 다가와서 말씀이 그런 가운데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팍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축축 해갖고 와갖고 주일날요 겨우 막 2층 올라가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올라와서 막 겨우 털썩 앉았는데 깨어보니까 광고하고 계시고 이러면 안 되고요. 이게 말씀을 올라오실 때부터 먼 길 오시잖아요. 전 요거 그냥 신발 꺾고 싶고 내려오면 그냥 신발 신으면 교회거든요. 1층 살기 때문에 먼 길 오시잖아요. 막힌 길 기도하면서 오셔야 돼요. 아, 찾기를 엄청 많지네 막 이러면서 오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오셔야 돼요. 금요일이니까 특별히 좀 여러 부분들 많이 막혔을 건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11장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를 쭉 한번 훑고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다 같이 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이 본문이 주는 의도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구절을 너무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11장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11장 11절 12절. 왜 11절 읽냐면요. 기억하시라고 11, 11, 11 이렇게 14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개역성경의 단점은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또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한번 외우려고 해보세요. 하시니라 그러하니라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요. 우리 윤준사님이 로마서 8장을 12, 3절까지 외우셨어요. 60세가 넘으셨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은 반성하시고 그죠? 좀 이게 말씀이요 달라요. 이렇게 읽고 또 외우고 이러면요. 자 내용을 좀 쭉 내려가면서 한번 참고로 11장 내용을 말씀드리게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세계를요 이스라엘과 뭐로 나눌까요? 이방 나눠요. 우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방.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선택자 선택한 이스라엘, 불택자 이방.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해놓고 그 다음에 터키, 시리아, 무슨 뭐 이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선택한 이스라엘,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눈에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세계관은 간단해요. 내가 택한 이 민족은 내가 보호하는 민족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 나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 호텔 같은 데 가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 엘리베이터 버튼이 말 들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매 층마다 열린대요. 왜? 안식일에 이걸 누르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안 누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 원래 이방인과 따뜻한데 우리가 가면요 전적인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타는 칸이 따로 있대요. 이렇게 성경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두 부류가 로마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깊죠. 핍박받는 그 교회가 그 교회 유대인들만 핍박받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동참하는 이방인들조차도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그곳에 머물고 그 핍박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쥐들이 뭘 한다고 여기 와서 핍박을 받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데 저기 과테말라 사람이 와서 독립운동 같이 하는 거예요. 지가 뭘 한다고 한국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이 막 갑질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방인들이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동참하고 있으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으려니까 너무 꼴이 사납고 너무 그게 안 맞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알도 못하는 그 카리브의 어떤 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무슨 바부단가 그 있죠. 거기서 와가지고 한국어 예를 들면 부산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산 사람 보기에 얼마나 그 말이 웃기겠어요.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이 그 교회 내에서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대판 싸우고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다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누가가 쓴 거예요. 또 바울이 쓴, 바울의 행전을, 행적을 누가가 쓴 거잖아요. 바울이 쓴 것은 서신서밖에 없어요.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막 그렇게 치열하게 사도행전에서 느끼는 것처럼 치열하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막 다녔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이제 8장 30절. 8장 30절. 몇 번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외우시면 좋겠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의 인생이요. 미리 정했어요. 예정이라 그래요. 미리 했자 정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느 시점에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7에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17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98세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가타부타 그거를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미리 부르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의로운 과정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얘기는 언약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역활동과 그 모든 결정과 생각들이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는 뭐냐면 언약을 계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계약 쌍방간에 이 계약을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애쓰는 그 수많은 노력들이 의예요. 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계약을 지키려고 그분이 그래서 의로운 분인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죽은 것을 부활한 것을 믿고 그것을 아는 거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 권에 동참했고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해서 6장 7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영화롭게 한다. 미리 정한 그 사람이 죽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들 본 적 있나요? 숨 끊어질 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세요. 그 못 보셨죠? 숨이 숨 차잖아요. 숨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겨우 오시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딸깍 비슷해. 그거 나고서 이제 운명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불쌍한 모습으로 죽는 것 같지만 몸은 쇠하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 맞다라면 그 앞에서 영화로워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면 허무하죠. 그렇잖아요. 죽어서 딱 눈 떴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큰 틀이에요. 미리 정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 내용 안에 이 모든 과정들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11장에서 말하고 있다.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백과사전이에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구원을 계속 설명해요. 여기 있는 게 구원이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게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야. 또 무슨 뭐 그 토기장의 비유를 하면서 이게 구원이야. 오늘 11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목사님 말씀하셨죠.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뭡니까? 우리가 알아먹는 나무 이름으로 올리브. 올리브예요. 그거는 좋은 올리브와 나쁜 올리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구원을 설명을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11장 1절부터 잠깐 쭉 내려가면서 읽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을 한참 한 다음에 그러므로 뭐 결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미가 있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9장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구원. 10장이 뭐라고요? 유대인 말고 남은 이방인들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1장 1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택의 민족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시각이었어요. 많은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그날 끝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이 근거한 것들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서가 징계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큰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끝지점에서 말한 결론이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또 선지서에서 17권서 말하고 있는 그 중심 사상이 뭐냐?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가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이 내용도 그런 얘기입니다. 해석도 읽겠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바울이죠. 아브라함의 씨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 자신도 이방인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이 사역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고 뛰고 있지만 사실 나도 복음을 다 버린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유대인들에게 나도 그 혈통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이고 아브라함의 씨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나요? 유명한 사람이 요셉. 또 넘어갑시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미리 정하신, 아까 읽었잖아요. 8장에서. 미리 정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했어요.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이 얘기는 엘리야가 쓴 글에 나와요. 엘리야는 선지자지만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쓴 글에 중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주여, 그들이 선자들을 죽였으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 백성이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선지자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혈통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왕도 혈통으로 세요. 선자는요, 전적인 하나님 허락하신 소명 가운데 쓰는 거예요. 소명. 혈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야 내적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인 거예요. 이걸 엘리야가 보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나만 남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이건 바울 이야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볼 때 많은 선지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왕들과 결탁이 돼 있었어요. 큰 기득권층 세력이에요. 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선지자는요, 그냥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그냥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 결탁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와 같이 왕들이 목을 치면 날아가, 그 세례 요한도 목을 잘림을 당하잖아요. 선자들의 죽음이 파리와 같았어요. 왜? 정치인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많이 죽어나가는 선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 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4절 말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거는 후대가 아니에요. 지금 너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7천명이 있다. 진짜 7천명인지 6,990명인지 알 수는 없어요. 꼭 숫자 의미가 아니라 그 남겨진 자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를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망한 거고 다 배역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믿음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내 자녀가 렘넌트니 후대라고 해서 과하게 인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남은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필요사항하고 연결을 해서 그 원래 의미를 번영신학한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이 교회는 뭐 자녀를, 애들을 두고서 뭐 시스템이 없네요.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자녀들이 더 잘 클까 생각도. 어쨌든 우리 과제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준 기회를 유대인들이 놓쳤지만, 이 구원이 많은 사람들의 이방인을 향해서 이 구원이 전달되었지만, 촛대가 옮겨진 것이 맞지만, 그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만 있던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로마 교회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몇천 명 모였겠습니까? 교회가 네다섯 개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숨어있는 교회가 얼마나 교인이 많았겠습니까? 몇천 명 아니겠죠. 또 그 유대인 사회에도 믿는 자들이 엘리야가 그것을 질문할 때 하나님의 답변했던 것처럼 그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믿는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들이 있지만 교회가 아무리 폐역하고 교회가 아무리 썩어나가고 교회가 온갖 잡탕이 되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남겨진 자가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믿음을 전달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화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교회가 흘러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모든 장로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해를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면 우리가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의미의 남은 자인 것이지 자녀 후대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나보다 어리면 다 그건 약간 오바죠, 오바. 계속 말하면 과하니까요. 좀 거기까지 말하고요. 6절 말씀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로 택한 거예요. 은혜로 선택하고 은혜로 구원한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위가 조금 엇나가고 행위가 조금 엉망이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어떤 판국이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향해서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에겐 구원인 적 없어. 구원인 적 우리에게 왔다라고 자고하면서 막 너무너무 교만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독화살을 뿜어내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선택한 그 민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저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사다리를 막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그리고 사다리를 차버리는 거예요. 다 올라왔다고. 어떻게 내려가려고. 뭐가 갔냐면요. 내가 서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져요. 많은 목회자와 많은 중직자와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섰냐. 유대인들 때문에 선 거예요. 참 감남나무인 그들 때문에 좋은 올리브가 나쁜 올리브가 좋은 올리브를 향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이 임했어. 야 너희 했던 거 전통 너희가 뭐 선택 먼저 받았다고 너희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말들이 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오직 택하심을 입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요. 구하는 자는 얻지 못했고 구하지 않은 자가 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했고 율법을 붙잡았고 모세경을 붙잡고 장로예전을 붙잡고 선지자의 글을 붙잡고 시편을 붙잡고 이 길을 쭉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걸 전혀 모르던 아예 그냥 방치되었던 유기되었던 그들에게 이 구원이 임한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나중에 어떤 질문을 내다냐면요. 왜 신사임당이 구원받았나요? 예전 대학생한테 받았던 질문이에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무슨 거야? 국문과래요. 한참 헤맸는데 어때 말이 막 그냥 얽혀가지고 여러분 예수 신장은 얼마나 멋진 일을 했습니까? 구원받았나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죽었어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런 문제들. 뭔가가 이렇게 답은 내가 알고 있지만 너무 인정머리 없는 그 말을 하면 그냥 이 안에 분노가 그냥 확 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착한 분인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갔다고 말하고 저 이상하게 머저리 같은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막 장로로 되어서 목사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 보면 화날 때가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그 뭔가 무슨 구원이 이렇게 논리가 없고 무슨 구원이 이렇게 균형미도 없고 뭔 구원이 이렇게 편파적이야 그런 생각한 적 없나요? 있죠.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요. 그 남은 자들은 다 우둔한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까지 계속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못 듣게 하신 거야. 못 보게 하신 거야. 뭐가 점점 올라오잖아요. 부글부글 이렇게 왜 그렇게 해놓고 지옥 보내? 자 고치신 거야? 뭐 이런 거죠 이제. 뭔가가 불편함과 불쾌함과 신학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최소한 저런 사람은 천국 가야지. 최소한 저런 인간들은 지옥 가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첫 아이도 유산했어요. 첫 아이도. 그때 막 그냥 29대, 얼마 젊을 때입니까? 막 그냥 29대인가? 그것도 모르겠네, 이제. 어제가 젊었을 때요. 그때 막, 하나님, 나한테 왜, 뭐, 면밀이래요. 근데, 그 이름을 전화썼는데, 그 이름들. 이름을 뭐라고 전, 도훈인가 아닌가 몰라. 전화썼는데,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신학교 갔는데, 태아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화가 나고 제가. 때마침 또 그게, 이게 뭐, 아니, 그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가. 의인에게 오는 고난들을 어떻게 이해하겠냔 말이야. 하나님 허락하신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올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내용도 보면요. 하나님의 듣지 못하겠고, 하나님 보지 못하겠다는 거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선택 안 했냐고, 저런 사람들을 마음에 분노가 없냔 말이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다윗이 지금요. 1절에 아브라함 나왔고요. 2절에 엘리야 나왔고요. 지금 9절에 다윗이 나와요. 지금 바울이요. 구약을 막 떠댕기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내용들 이분들의 성경 갖고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그냥 겨우겨우 쪽복음처럼 그냥 하나 이렇게 사본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뭐 이사야서 하나 붙잡으려면 엄청 큰 거거든요. 엘리야 얘기한다는 얘기는 엘리야의 서를 읽어봤던 얘기고 지금 아브람 얘기한다는 얘기는 창세기를 알았던 얘기고 다윗 얘기했던 얘기는 다윗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내용을 알았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검색해 핸드폰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성경이 컸어요. 물리적으로 읽을 수가 없고 비싸서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밥상에 올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밥상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줬던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선민이기 때문에 줬던 모세오경 율법, 레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줬던 그 언약의 약속이지만 그 자체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덫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안 났을 건데 그런 얘기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다윗이 말했던 내용들을 시편 69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죠.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실족과 넘어진다는 말이 나와요. 실족은 넘어지려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다가 이렇게 잘못 돌 밟았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실족이고요. 넘어지는 건 아예 자빠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실족하냐? 그럴 수 없다. 그렇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을 넘어뜨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보절에 쓴 거예요. 그들을 줬던 그 구원이 그들이 받지 않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잘 받았으면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안 갈 판국이었어요.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그 믿음 없음과 그들의 그 어떤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들 때문에 그 구원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구원의 촛대가 옮겨졌다가 나중에 다시 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없어서. 나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곰곰이 말을 쉽게 하지만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면요. 많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돼요. 구원의 촛대라기보다는 쓰시는 그 촛대, 사용하는 촛대는 항상 옮겨져 왔어요. 옮겨져 왔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 갔다가 꺼지는 것 갔다가 또 하나님이 그것에 불을 피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눈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오히려 잘 믿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이 너무너무 잘 믿으니까 너무 기도도 멋지게 하고 너무 유대인처럼, 정통 유대인처럼 믿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시기심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불렀고 또 이방인을 통해서 또 유대인을 부릅니다. 12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면 그들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넘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이 복음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세상이 가득해진 거예요. 세상의 복음으로 풍성해진 것이죠. 어디 읽었지? 예.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도 풍성함이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더 풍성해지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 시온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유대인의 그 구원을 받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방인들도 이렇게 복음의 구원이 넘치는데 그들에겐 더 넘치지 않겠냐. 이 얘기를 지금 12절 말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선택과 불택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는 왜 불택했을까? 왜 선택하지 않아놓고 선택 안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왜 그들에게 물으실까? 이게 풀리지 않는, 전혀 숙제예요. 숨겨놨는데 누가 툭 물으면 그게 또 막 이게 발병이 돼가지고 답은 어쩌지 하는데 돌아서서 계속 거기 매여 있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때 내가 막 뭐가 올라와요.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어 라고 듣는다면 생각 어떠세요? 나는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입장이냔 말이야. 그런 상태냔 말이야. 구원을 받을 만큼 내가 충만한 사람이냔 말이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뭘 전제한 거예요? 선택받자는 그 누군가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가 가능한 얘기예요. 선택이 가능하다면 불택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불택이 선택하지 않음이 있다면 당연히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얘기는 누군가가 선택받던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그 얘기고 나에게 주었던 그 임무와 책임과 사명과 소명은 그들 향해서 또다시 깨우는 역할이 나에게 주었다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토기장애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건 국그릇, 어떤 건 개밥그릇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건물을 짓는데 파트선을 나누는데 4m를 6m로 했어. 주인이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일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지금 뭐 중고 선교계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해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간 사이에 지금 장로님이 지금 막 다 넓히고 있는데 지금. 원래 교회부터 해야 되는데 막 서두시더라고요. 왜 서두냐? 목사님 돌아가시면 못하기 때문에 막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못합니까? 물론 못하죠. 눈치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혼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토기장애가 토기를 마음대로 못 만드냔 말이야. 대답하세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고 불택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왜 그건 인정하는데 이건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기분 나빠하세요? 군 안 받은 것처럼. 그 이상한 거예요. 아, 나기는 뭐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생각 곰곰이 해봐야 돼요. 구원받은 자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해도 시간이 될까 말까인데, 얼마나 인류를 사랑했다고, 얼마나 호기인가 정신있다고, 그들을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냐. 네 구원 신경 쓰라고, 네 구원. 그죠? 네 받은 구원 잘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뭘, 바울이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말한 내용이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이렇게 읽으셨냔 말이에요. 그죠? 훅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그냥 읽은 거죠, 이렇게. 그죠? 한글이 어렵습니다. 그럼 영어를 읽어라. 그건 더 어렵죠.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번역을 다양하게 읽으세요. 그게, 신학생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육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려는 시도, 의도, 중심, 열심을 갖지 않으면, 소명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꼭 기억들 하시고, 깊이 명심하시고, 안 갈 분들은 안 가셔야 되고, 왜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 길을 가겠다. 말이 안 돼요. 바빠서요. 더 바쁘게 해줘요, 진짜, 하느님께서. 이게, 왜냐면, 당대 세계화 교육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교는 못 나오지만, 최소한 말씀을 붙잡고, 이 방향이 맞다는 생각 속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서 이 길을 달려간다는 것은요, 수용을 못 하는데 수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용을 우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방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난 너희 사역하는 것이 난 너무너무 좋아. 난 이거 추억하다 생각하자. 사람 다 욕하는데 난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알지? 그러는 거죠. 이는 혹 내 고력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민족, 내 동포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잘 믿는 걸 시기해서 한두 명이라도 거기서 구원을 하면 좋겠다. 너희들 열심히 믿어. 그래서 유대인 우리들이 자극받도록 너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 은혜 가득하여서 이 복음 때문에 인생을 드리는 그 모습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던가 아니면 야, 내가 원래 저랬지. 내가 저건 내가 원래 하던 건데.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본인은 바라는 심정으로 지금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과.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갑자기 처음 익은 곡식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곡식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걸 잘 읽어보세요. 저 읽어보지 말고. 처음 익은 곡식은 그 가루가 어떤 가루야? 상태가? 거룩한 즉. 한글 뭔 읽으세요? 처음 익은 곡식은 가루가 거룩하대, 거룩해. 그래서 그걸 만든 떡덩이도 어떠해요?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거룩한 가루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인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희 거룩은 어디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읽었죠? 16절. 예.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하게 모든 나무들은 모든 식물들은 어디에 생명력이 달렸습니까? 뿌리죠. 뿌리가 거룩하니까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룩한 성경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우리 15장 19절.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다. 좀 말씀을 좀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15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익은 곡식은요. 그들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서의 첫 열매란 얘기는요. 뭘 의미한다고요? 첫 열매, 첫 부활, 첫 사람은 뭘 의미한다고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대표성. 밭에 옥수수 밭에 옥수수가 딱 열려서 첫 열매가 났어. 이건 어떤 신호탄이에요? 그 큰 밭에 옥수수가 다 열릴 거라는 하나의 신호탄의 의미이면서 그게 첫 열매예요. 마찬가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주님이 하신 그 첫 열매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첫 열매가 그 부르심이 거룩하였고 선택이 거룩하였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너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너희가 그 유대인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에게 말할게. 너희 기억해. 유대인들의 수고와 유대인들의 역할과 그들의 첫 열매를 택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약간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약간 반유대인적이잖아요. 유대인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뭔가가 바울이 우리 꼭 큰아버지인 것처럼 꼭 무슨 그 항상 세례요한이 우리 삼촌인 것처럼 철없는 삼촌이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핍박이 내가 당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좋아하진 않는데 우산민족이고 잠깐 뭐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 속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 좀 좋아해줘야 돼. 박수 보내주고. 왜냐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 부르심이 가능한 거야. 그들이 다수가 복음을 안 받고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것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게 이 땅의 끝입니다. 종말론에서 다루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11장에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보세요.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지가 다 꺾였어요. 얼마가 꺾였어요? 얼마가요? 이스라엘이 몽땅 망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의 가지가 꺾였어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 즉. 보세요, 그림. 가지가 이렇게 했는데요. 가지를, 여기를 뚝 잘라가지고 가지를 버렸어요. 이게 그 버림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요건 참 감람나무요? 나무가 좀 그런데, 예, 그쵸? 잘 안 갔네, 이게 되게. 예. 여기다가 돌 감람나무를 이렇게 접붙임을 한 거예요. 그렇죠? 돌 감람나무이지만 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바 되어서 여기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게 되는데 네 수고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고 사실은 너희 앞에 있는 첫 열매 그들 너희 앞에 있던 그 나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선민적인 그 축복과 특권들이 너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을 후대해줘라. 그들에게 박수 좀 보내주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선택된 그 민족에 대한 너희가 축복해줘라. 왜 그렇게 못하는 거니? 너가 말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크는 거냐? 갑자기 큰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이분들의 어떠면 수고와 헌신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혼자 믿음이 큰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독불장군 그냥 난 내가 혼자 컸어. 혼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 돕고 누군가 중보기도 해주고 누군가가 같이 발을 섞어주고 밥을 같이 먹어주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글을 두고 기도해주고 카톡을 통해서 영상도 보내주고 메시지 보내주고 그런 가운데 컸잖아요. 혼자 큰 것 마냥 자고해서 아, 난 무인인 거야. 이방인 너희들 지금 너희 혼자 컸어? 너 왜 이렇게 교만한 거야? 이제 앞뒤도 없는 거야 지금? 이 앞에 있던 그 유대인들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복된 민족들이야. 왜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왜 너희가 그렇게 그들을 무시하고 너희가 잘난 것 마냥 그들을 계속 이렇게 뭐 대적하면서 송사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이방인을 처음으로 혼내는 거야 이게. 이런 해석이 왜 가능하냐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봅시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나오죠?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그 가지들 누굽니까? 가지들. 떨어져 나간 그 가지들. 이들을 향해서, 야, 너희 떨어졌지? 바보 같은 것들? 이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 때문에 너희가 접붙여짐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 두고 기도하고 그들 도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그들 때문에 너희가 믿게 된 거야. 감사해야 돼. 라고 많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 그러면 내 말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보세요.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그 이유는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꺾으신 거예요. 그들을 잘라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제해버리시고 일부를 제해버리시고 그들 대신에 너희들을 부르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너무 감사한 것도 제가 가끔가다 코스트코 가서 이렇게 회를 사 먹을 때가 있어요. 이용해 주세요. 코스트코. 가면 이렇게 광어 이게 한 3만 원이 안 돼요. 꽤 양이 많은데. 가면 주말에 가끔 가면 사람이 늘 많아서 못 사요. 다 그냥 이러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서 있다가 하나 남았는데 에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얼씨구니 그걸 집었거든요. 아줌마한테 뒤에도 그랬죠. 아, 저거 감사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받지 않아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간 거예요.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이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뉴스 보면요. 술 먹어서 사람을 막 코 다 부러뜨려 놓고 난 모르겠다 술 먹어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술 먹은 사람한테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이유가. 본인의 기억 못할지라도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정과 이런 부분이 지금 선택과 불택이 막 교차해서 나와요. 막 이게 좀 헷갈려. 미리 정하신 게 취소가 된 거야? 라고 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결론 뭐가 내리냐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불 선택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선택받은 것 자체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뭐 하나가 뭐냐면 선택받지 않은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택받은 민족인가 지금이 때인가 싶어서 말씀을 전하고 건면하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를 향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서 사람을 그 나라를 대륙에 문 열고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100% 맞아요. 해병도 선발할 때 선별하더라고 이렇게. 아닌 사람 다 집에 보내요. 그런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내에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딱 보기에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이 오버가 좀 되지만 딱 보기에도 구원받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고 살려드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에요. 어떤 새끼를 버릴 거예요? 도운 데운 단 늘 드는 얘기지만 누구 버릴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새조차도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온 그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찾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 있는데 3월달 첫 주부터 교회 주일날 광고 때 인서로 인사할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다 보니까 왜냐면 교회가 너무 쎄 해가지고 그 이상해요. 그리고 남전대는 여전대 몇 명에서 항상 그분들께 밥을 모여 저 들어가서 드시고 유아부 이번 주부터 식사 예배 금지부터 다 왜냐면 이게 너무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주일 한 번 딱 예배드리잖아요. 성경도 안 읽는데 주일 교회 와서도 애 핑계 대고서 애 많이 컸잖아요. 3년 전도 거기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 있는 거예요. 애가 어리대요. 애가 컸잖아 3년 동안 지금. 애를 업고 예배를 드리는 말이 표적이 없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당에서 그래야 믿음이 커요. 그냥 죽다고 내려와서 인사하는데 벌써 밥까지 내려와. 벌써 내려오시나? 밥을 벌써 다 차리셔가지고 아주 좋은 아빠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엄마들은요. 남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서 남편 걱정이라고. 그 몰라서 뭐래 이거를? 그 답이 뻔한 것 같은데 몰라. 유대인들이 몰라요 지금. 제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이방인들도 어떤 상태인지 제 구원이고 뭐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20년 이상 된 교회라니까요. 바울보다 몇 년 더 오래된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다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왜?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무뎌지고 시간이 지나면 왠지 모르게 다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로움은 다 가시고 주의 눈은 다 가셔버리고 왜 나와 있는 건지 어딜 가는 것인지 이게 라면스 클럽도 아니고 헬스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가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대 세계복음화한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소수가 해야 되겠냔 말이야. 교회 전체가도 될까 말까인데 소수가 해서 될 거냔 말이야 그게요. 이해는 가요. 해병대 가니까 써있더라고요. 소수 정해. 이해는 가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 소수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 교회 출석 체크한 건 지금 매주 봐요. 매주 보고 뭐 이분 안 나왔네. 이분 또 전화 한번 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요. 우리는 소수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만 명씩 오면 감당해 내겠냔 말이야. 만 명이 오는데 요 인원수만 당세복한다. 교회 큰 분열 납니다. 요 인원수 갖고 뗀뗀해져 가면서 단단해져 가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드리는 것이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 목사님을 제가 주로 나가잖아요. 배웅할 때마다 어떤 심정이냐면 그 위장님 자꾸 생각나는데 이렇게 휴전선에 가서 북파 간첩을 딱 보내고 돌아오는 심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큰 오지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인천대교 업무의 집도 작년에 세 번인가 그렇게 못 갔어요. 지난주 이번 주까지서 공항 벌써 세 번 갔다 왔습니다. 벌써 이게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오지에 사지에 큰 전쟁터에 보내는 그런 느낌. 갈수록 나오시는 분들이 줄고 있어요. 아 다 변하는구나. 말만 그냥 아이고 좀 됐네요. 아, 바쁘신가 합니다만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중심으로 좀 마음에 다, 지금요 남수단 집회 그 누가 신경 쓰세요? 교대들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쿠바 갔다 못 들어 쫓 다시 입국 당하지 않 못 들어갔잖아요. 그 얘기를요 전단체 했던 멤버가 벌써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걸. 물론 페이스북 올라 있으니까 알겠지만 그거 이게 그걸 왜 봐? 난 안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늘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우리 교회를 정말 특별하게 쓰시는구나. 소수 정예로서 이 얘기는 부흥과 성장을 포기한 얘기가 아니라 이 길을 감에 있어서는 소수가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수가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 소수가 전체 교회가 전체 성도들의 이 가운데 중심을 담아서 어떤 사람은 경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헌신하면 좋겠어요. 김찬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안녕하세요 멕시코입니다 뭐. 그래서 아이가 뭐 김갈렙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름이 갈렙이냐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얘기하면서 아 여기 못 살 곳이라고 너무 치안이 잘 사는 동네래요. 근데 전기가 통하는 그 뭡니까 이거 철망을 쳐놓고 앞에 경비원들이 있는 그런 단지 산대요. 감옥이래요. 갈 수도 없고 카톡 자꾸 뜬대요. 해외 나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지금 마피아가 뭐하고 지금 뭐 싸움은 계속 이게 뜬다는 거예요. 그 승호 형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그거 들으면서 먹을 게 없다고 갔는데 콜라하고 피자밖에 없다고 내가 피자 먹을 나이냐고 지금 그래서 막 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을 장로님을 연결했는데 우리 이제 김마수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보라고 한 장로님 만나보라고 이제 사업 이렇게 당세로 쪽 연결해 갖고 그 말씀을 또 주시길래 좀 가산 디지털에 계시대요. 그래서 만나 드리게 됐다 생각 드는데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이것저것 죄송하고요. 뭐 해외에서 보니까 너무 본인이 책임을 다 못하는 건 너무너무 죄송하고 막 아니 뭐 무슨 그것도 그렇게 하시냐고 또 주차장 또 너무 감사하고 뭐 그냥 다 감사되는 거여서 아 장로님 자주 나가되겠어요. 왜요? 아 감사가 회복된 것 같아요. 본인 아 막 또 웃으시면서 이제 빨리 가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꿈부리 잘 가시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 감사한 거죠. 그곳에 가서 보이스톡으로 전화 한국에서 전화를 잘 아는데 거기 가서 전화 따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하다가 지금 자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냐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죠? 잘 믿고 계십니까? 소수 정의에 포함되십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마세요.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안다고 하는 그 순간 큰 자신의 그 뒷모습을 확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이 말씀은 이 맥락에서 이용된 구절이에요. 요런 인용 많이 하고 인용을요 그냥 이용할 때만 이용하는데 문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원가지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야. 너 까불기만 한번 걸려. 너 가만히 안 둬.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단가를 쳐냈는데 야 이방인 너희들 진짜 너희는 진짜 겁나 무서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너 근데 왜 이렇게 교만한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가 언제 당세 보겠고 네가 언제 믿었다고 언제 네가 복음을 알았다고 지금 너 몇 학번이야 지금 물으시는 거야. 야 원가지 야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알고 하는 민족들도 내가 쳐냈는데 이방인 너희 원래 방치됐던 민족 아니야? 야 너희는 그 진짜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긍휼과 공의죠.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불침을 받으리니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믿는데 한마디 말하면 믿는 거예요. 그들도 다시 믿게 되어지면 접불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으신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불택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선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도끼장인가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사람도 마음대로 만드는데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삼성 핸드폰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 구원에 대해서 마음대로 못하시는 말이에요. 막 그 마음대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그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신적 작정 가운데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긍휼과 공의 가운데 하시는 계획이잖아요.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선지서의 결론이에요. 돌아오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 선지서 모든 그것을 받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돌아오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중점에 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돌보시고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24절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믿게 되면 그들이 너희보다 더 잘 믿을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가다가 돌아선다는 것은 되게 아픈 얘기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떠난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는 것은 안아야 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돌아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을 이끄시고 수없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원래 좋았던 참 감람나무였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까지 돌 감람나무의 인생 살았던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자고할 수 없고 높은 마음을 두고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뚝딱뚝딱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다툼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소수 정예입니다. 누구한테 싸울 수도 싸우기도 너무 좁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말 내 짧은 인생 가운데 쓰임 받으면 좋겠다. 얼마나 사실 것인데요. 제 후배 52인데 1년 반 만에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안 믿고 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제가 만난 지가 35년 됐어요. 35년 때 만났는데 그때 후배들이 다 와 있어요. 아, 이제 후배들이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렇죠? 저랑 잠깐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제 이름도 몰라요. 너 이름 뭐지? 그래서 아유, 지워버렸어요. 현사모 있었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 현사모가 어때? 그러길래 아, 뭐가 어때? 그랬는데 어, 너 이름 뭐지? 그래서 내 이름 영식이잖아.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잘 지내지? 그래서, 아, 그래. 근데 여러분 3개월 남았다 그러는데 한 달 만에 갔어요. 이렇게 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백세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60 넘고 70 넘으면요 몸에 힘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내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아닙니까?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될 것이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죠? 불택에 대해서 의문 갖지 마시고 선택에 감사하며 사세요. 구원의 영역은 우리가 관여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관여해도 하나님과 논의가 안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특별히 교회에다 대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갈등하지 마. 싸우지 마. 그리고 너무 자고하지 마. 언제 네 힘으로 컸어? 은혜로 된 거 아니야. 우리 인생 속에서 당대 세계복음화도 어떤 하다 보면 자고해 줄 수도 있고요. 하다 보게 되면 지칠 수도 있습니다. 늘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방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전적인 우리는 원래 모세 원래 몰랐잖아요. 우리 마늘 먹고 사람 된 단군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돼 우리가 이걸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초대교회 걸었던 당대 세계복음의 이 길 가운데 우리를 쓰고 계시다. 아멘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지치지 마시고 이런 부르심에 있다 보니까 메시지가 강할 수밖에 없고 메시지가 뭐랄까요? 아주 단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들을 소화해내고자 애를 쓰고 기도하고 싸우는 싸움들이 그것 또한 당대 세계복음화의 또 하나의 싸움입니다. 그 가운데 전 세계를 바라보면요. 보세요. 59일 남았습니다. 오늘부로. 59일 뒤에 몇 명 올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을 봤던 그 인물들 아니 못 봤던 인물들 올 거예요. 이번에는요. 왔다가 성막 갔다가 하연이서 가든지 워터월드 가서 있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 일정을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계속 누가 여러분 개인 보고 그 3억 5천 원 대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하세요. 된 적 없습니다. 기도하시라고요. 그렇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더 당대 세계복음화를 든든히 섬겨나가야 되겠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와 모든 교육자들이 이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수종되는 교회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